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좀 죄송한데, 그 마이크에 혹시 그 위에 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인가요? 에코가 좀 계속해서 조금. 오케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격려하며 또 꼴을 먹이려 할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 기껏해야 지금 100년 사는 존재입니다. 또 뭐, 의학이 발전해서 조금 더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평균 잡아 한 100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그 영원한 것, 무한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념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또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알리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베일을 이렇게 벗겨주신 만큼만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물이 되었건 어떤 관계가 되었건 추상적인 것과 구상적인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러한 어떤 그 도구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 식물 있죠? 나무. 나무.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이런 것,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도구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아,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구원받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때에 그분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 안에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걸어라. 예수님 안에서 걸어라. 영어에서 walk 이렇게 해서 이제 걷는다는 이 표현이 행한다.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함께 동행하면서 뭐든지 어쨌든 우리의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행해라. 그분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이제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 믿음의 뿌리. 이것은 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식물, 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라. 하나님이 나무를 이제 만드신 것은 창조의 제 3일째셨는데 우리 이제 창세기 공부한 분들은 이제 기억나시죠? 첫째 날한 글자 빛, 둘째 날두 글자 궁창, 셋째 날세 글자 수륙목, 그렇죠? 수요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월화수, 셋째 날 수륙목, 그래서 바다와 육지와 또 나무들, 식물들을 만드시는 게 셋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넷째 날 일월성신 네 글자, 그래서 성신이 형제를 이제 그때 만드셨다는 건 아니고요. 이때 이제 성신은 이제 별성, 별진,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이제 넷째 날 만드시고, 다섯째 날 다섯 글자 어류와 조류, 그렇죠? 날짐승들과 이제 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사람과 짐승들, 이렇게 해서 여섯 글자가 되죠. 그렇게 외우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에 이러한 식물들, 이러한 나무들, 이런 걸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지도 이미 다 머릿속에 생각하신 채 이것을 분명히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나무에 비유하실 때, 먼저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무로 비유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개가 있는데, 그 나무가, 대보세요. 예? 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예, 이세 개의 나무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올리브나무의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이제 좋은 올리브나무였고, 우리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또한 올리브나무로 이제 비유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이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제 나무들을 사용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기회에,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고, 다른 기회에 이런 나무들 각각이 의미하는 바, 왜냐하면 이제 한 개의 나무로도 설명하실 수 있었을 텐데, 세 개의 나무로 사용하셨다면 그 각각의 나무의 특색에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계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을 터인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나무, 어떤 특정한 나무가 나무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한 개의 그한 그루의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의 특별히 이제 그 뿌리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배울 시기거든요. 어른들은 다 잊어버려서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배울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제일 잘 알지요.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같은데 뿌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 나무를 지탱한다, 나무를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흡수한다. 그래서 이제 무기물질과 특별히 물을 흡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호흡한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걸 호흡이라 그래요. 땅 속에 있는 산소, 이것을 뿌리를 통해서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를 또 뿌리를 통해서도 배출합니다. 이러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자체에서 합성된 그러한 유기물들, 이런 어떤 그 양분, 이런 것들을 이제 나무 뿌리에다가도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지하고, 물을 흡수하고, 호흡을 하고, 저장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나무가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내릴 때, 그 이제 책의 설명들을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아래로 내리고 또 옆으로 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깊게 내리는 것은 그것은 더 많은 물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낮은 쪽으로 이제 뻗어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내리고 그런데 아래로만 내리는 것 가지고는 나무가 이렇게 지탱이 안 된답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지탱이 되려면 그 아래로 내린 그 뿌리들에서 또 옆으로 퍼지는 그러한 곁뿌리들이, 그러니까 원뿌리에서 빠져나오는 곁뿌리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때그 나무가 이제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양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녹색 식물의 경우에는 이제 잎에서 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제 양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무기물질이 유기물로 변하는 그 양분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또 우리의 믿음을 또 이렇게 식물에 비유하시고 하셨을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신다고 믿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하는 이 뿌리에다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유하셔서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좀 평소에 좀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또 발견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솟아나면서 믿음의 땅으로는 뿌리가 내리고, 위로는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마침내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오늘 특별히 뿌리를 내려라,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뿌리를 내린다는 이 표현,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는 이 표현과 지금 가르침을 받고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하는 표현은 사실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 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선다. 그러니까 개념상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서 발견할 때,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요. 배우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선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과 또 그다음에 감사를 넘치도록 드린다. 이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배움과 실행과 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뿌리가 얕은 채 여전히 늘 불안한 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그게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 믿음이 형성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그러면은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라. 실천해라. 그리고 감사드려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우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친히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반하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노찬아, 너 잘못됐지? 노찬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때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고 저렇게 결정하려고 할때 마음이 편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 채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채 하나님 제 뜻대로 하길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채 어떤 것들을 두 가지 옵션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때 어떤 한쪽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누군가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교회에게 그 목사와 교사를 또 선물로 주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한 군데서는 또 목사와 교사를 가르치는 자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모순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볼때 교회 내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내에서 그래도 어찌 되었건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가장 잘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항상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영적인 생명이 어쨌든 가장 그래도 좀 성장해 있는 사람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늘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어떤 그 뭔가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조언하고 이렇게 카운슬링을 행하고 할때 그것은 성령님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그 교사와 목사, 목사 겸 교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시는 것이 결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교사들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1차적으로 그러한 우리 앞에 보여지는 사람일 수 있지만 또한 가지는 이게 또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좋은 그러한 교사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사들을 주실 때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사람 교사와 또 눈에 당장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되었건 허락하시는 그런 책을 통한 교사들 이런 교사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양자나 교회 내에 어떤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부분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건 말고도 너희가 서로 가르쳐라 이렇게 또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가장 어린 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우리가 이 모이는 이 모임은 배우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르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말로도 가르치지만 우리가 또 실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으로도 가르치지만 또 부정적인 것으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영적인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실은 영적이지 못하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앞에 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참 좋은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배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 모임으로 집회로 모일 때 우리 안에 찬송시도 있고 영적인 노래들도 있고 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그 찬송도 찬송을 통해서 서로를 가르친다, 가르치며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하고 할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사실은 제가 지금 다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그 주에 이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일정 부분을 제가 일단 큰 틀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또 오늘은 이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에는 이 찬송이 제 입에 맴돌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제안하고 그러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제가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겠지만 그러한 모임이 될때 우리가 좀더 살아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피동성을 벗어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 각자가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 목양자와 교사가 있고 또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이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배우면서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 안에서 굳게 선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복음을 살아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다 어쨌든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믿음을 살아내고 또 우리의 그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생활 중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행해가는 것, 이것이 지금 믿음 안에 굳게 서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가 편안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고난의 날들, 좀 어려운 때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제 믿음에 이제 굳게 서야 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고난에 큰 시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난에 큰 시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2절도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그러한 때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강력한 바람, 태풍이 불 때 우리가 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 뿌리를 든든히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넘치도록 하는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참 살아내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있을 때, 그런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사실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때는 사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상하고 참 이게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져 갈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그 입에 감사를 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라도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고난의 때 어려운 때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또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빨리 극복하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또 견고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못났다는 그러한 표시도 아닌 것입니다.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교만할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겸손할 때, 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도 늘 주님께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낮출 때, 그러한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 못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형제로부터 배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는 그래도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저 형제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저 형제보다는 그래도 내가 직분도 받아봤고, 그렇죠? 교사도 해봤고, 뭐 집사도 해봤고, 뭐 찬양대원도 해봤고, 내가 저 형제보다는 해본 게 많은데, 봉사도 많이 해봤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형제로부터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더 높게, 더 좋게, 이렇게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모든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배운 것들을 또 살아내려는 그 분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뿌리는 깊게 내리고 넓게 퍼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잘 알고 있듯이 비옥한 땅에서는 사실 식물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역설적인 말 같지만 비옥한 땅, 좋은 환경에서는 식물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옥한데 왜 멀리까지 뿌리를 뻗쳐서 찾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양분이 바로 여기에 그냥 가득 있고 물도 이요 주위에 가득 있는데 왜 애써서 수고해서 깊이 널리 널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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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내려서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척박한 땅, 단단한 땅일수록 물기가 없는 땅일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넓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일수록 뿌리가 넓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비옥한 땅에 있는 그 나무들이 참 높이 자라는데 그러한 나무들은 태풍이 불면 금방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땅이 척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환경이 참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토양에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이 내려가고 더 넓게 내려가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큰 것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걸 또 기억하십시다.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평상시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머리카락, 지지난주였나요? 머리카락의 이제 예를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할때 머리카락은 하루에 뭐 5cm, 10cm씩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2, 3mm씩 이렇게 이제 0.2, 3mm입니까? 이렇게 이제 자란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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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는 것입니다. 뿌리도 똑같죠. 하룻밤에 1m 자라고 10년 쉬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인지라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렇게 자라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10m 훌쩍 자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좀푹 쉬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한 주일에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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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그래서 수십 미터까지 땅속 깊이 이제 박히는 것입니다. 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생활, 성도 간에 하는 이러한 교제 하나하나, 또 우리가 각자 집에서 매일 읽는 그 말씀, 매일의 말씀과 또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자신을 위한 것과 또 교회 전체를 위한 또 중보의 기도와 이러한 매일의 우리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조금씩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으로는 함께 모여서 축구하고 공놀이를 하고 탁구를 치고 밥을 같이 먹고 칼국수를 먹으러 가고 같이 모여서 청소를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이고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 공차하는 것은 육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구입하는데, 또 성경책을 구입하는데 돈만 원을 쓰는 것도 영적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칼국수를 먹는데 돈만 원을 쓰는 것도 교회 이름으로 그런 것들 지출할 때 동일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분법에 딱 걸려가지고 성과 속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도 똑같고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성속을 딱 나눠서 어떠한 것은 영적이고 어떠한 것은 속되다, 이렇게 딱 구분해 버리게.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을 위한, 육신의 쾌락을 위한 어떤 그런 것까지도 영적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에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양회에 같이 참석하고, 교회가 하는 체육대회에 함께 참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의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여서 노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당 봉사를, 주방 봉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이러한 섬김들이 우리의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헌금하고, 이렇게 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또 그런 행사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남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 저 형제가 이번에 참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었구나 해서 개인적으로 또 그러한 형제들을 돕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 이러한 드림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단한 땅을 뚫고 들어가는 수고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부는 그 날에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단단한 땅을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 생활, 우리의 현실 생활은 녹록치 않습니다. 단단한 땅과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녹록치 않은 이러한 믿음의 이 토대, 토양에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그 뿌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 말씀을 살아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게으르다면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뚫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만큼 큰 적이 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목양자에게도 게으름은 적이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게으름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갇혀있게 되면 우리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 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멸세 곧 요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마레 아니 그칠세 내히 잃어 발 아래 가나니.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어릴 때 들어보신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 그렇지 기억나시죠? 하나님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찾아보시는데 예레미야 17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의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물가에 심겨온 나무, 그렇죠? 이 나무는 뿌리를 강가로 뻗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강가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줄 때 13절에 보니까 이 강가,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강가로 뻗는다. 이 강가, 이것은 곧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이 있는 곳, 생수의 근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생수의 근원은 성경 스스로 해석해 주실 때 그것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자신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사모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줄기와 잎사귀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뿌리의 그 둥치를 보면서 아, 아름드리 나무네, 아, 뭐 멋있는 나무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 가지를 보고서 아, 가지가 곧게 뻗었네, 아, 가지가 무성하네, 뭐 이렇게 또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하네 이런 것들만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의 그 화려함과는 또 별개로 정작 그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나무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열매는 떨어져도 다시 피울 수 있고, 잎사귀는 좀 말라도 다시 물을 받으면 회복될 수 있고, 줄기나 가지는 조금 꺾여도 다시 그 생채기에서 새싹이 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거나 뿌리채 뽑히면 그러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뿌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겉에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 저 사람 신실해 보이고 얼마나 화려한과의 관계없이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견고하게 땅속 깊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그 뿌리가 꽂혀 있는지 뻗쳐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단단히 박혀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태풍이 몰려올 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 사람에게 강력한 태풍이 일 때, 그때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서 있는지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라.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믿음 전체를 지탱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흡수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숨쉬게 하고, 또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을 저장하게 합니다. 기억하시죠? 뿌리에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탱하게 하고, 흡수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 믿음 전체를 지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깊이 흡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숨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을 비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린 사람을 보는 것은 얼마나 참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참 견고한 사람.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날에 참 뽑히지 않은 채 견고한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은 얼마나 참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를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사람입니다. 제 기쁨은 참 우리가 무슨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어떤 건물을 으리으리한 것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복된 소망 침례교회로 묶어주신 이 우리 복된 소망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견고하게 서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그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러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십시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